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12장입니다. 12장의 총 주제는 천년왕국 시대의 주님의 경배, 그러니까 왕국 시대를 우리 가운데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대환란의 시작을 표시하는 그날, in the day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날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는 하나의 성경적 주제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주님이 지상에 만드시게 될 아주 그 이렇게 쭉 지배하시게 될 왕국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환란의 비참한 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빛이 있는데요. 환란은 끝이 나고 왕국의 평화와 기쁨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왕국을 특징 짓는 것은 순수한 기쁨입니다. 자, 2절로 가보실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제공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구원은 사람이지 프로그램이나 혹은 조직 혹은 의식이나 제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우물들 그랬는데요. 우물들은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은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왕국 기간 중에 커다란 기쁨의 시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잘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하기 전에 항상 그에 대한 증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큰 기쁨을 소유해야만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12장이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4절로부터 보면 그의 창조를 위한 여호와의 찬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물론 여러분 천년왕국을 말하는 말씀인 것을 알겠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전천년설을 말씀할 수 있고요. 또 어느 목사님은 무천년설을. 요즘에는 무천년설을 많이 강조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분은 이제 후천년설을 강조하는데 후천년설에 대한 주장은 아마 많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쨌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매기 목사님은 철저하게 전천년설 주의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천년설을 매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저도 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여러분 뭐 말씀하신 그대로 천년왕국, 그래 날의 빛의 부분을 언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주의 밤과 함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35편 5절을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천년왕국 시기는 구원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기입니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함은 창조 안에서 그의 일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을 때 보기에 참 좋으셨다는 말씀이죠. 비록 죄가 망쳐놓았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에게 구원과 창조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상은 죄의 저주 아래 있을지라도 아직은 아름다운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질 때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기회를 그러므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봐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감격이고 가난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구원된 영혼의 고동치는 폭발이라고 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 보죠. 13장의 주제는 주님의 날과 임박한 미래 안에 멸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은 우리에게 다른 부분을 보여주는데 어조는 갑자기 바뀌고 있어요. 13장에서부터 23장은 주위의 아홉 개 그 구간에 부과된 경고를 말하고 있는데 이 경고는 그러니까 아홉 개 국가네요. 아홉 개 국가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경고를 심판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마 이해하시기가 좋을 줄로 알아요. 그렇게 좀 해보시죠. 이 심판은 대부분 성취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요. 또 그 당하면서 앞으로도 뭐랄까요? 이렇게 뭐 비 온 데 뭐 땅이 굳어진다고 아이들도 아프면서 건강해지고 저 성숙해지잖아요. 훨씬 더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아시리아는 더 이상 억압자가 아니고 그 자리를 바벨론이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벨론에 대한 첫 번째 경고 그 주제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1세기 후에 국가로서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언의 책인 거 아시죠? 국가를 예언하시고요. 한 개인을 예언하십니다. 또 어떤 사상이 일어났다가 허물어지게 될 것 또한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을 예언하시고 또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것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바벨론에 대한 첫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1세기 후에 국가로서 유명하게 되기 전 이사야를 통해서 그 국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부분은 아홉 개 나라에 대한 경고로 끝나지 않고 28장에서 33장까지 여섯 가지의 화를 통하여 확대되고 그 다음에 34장에서 35장은 폭풍 후의 고요함이라고 그럴까요? 마치 축복으로 결론을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두 개의 장은 우리에게 천년 왕국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13장을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13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날에 바벨론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성취를 위하여 대환란 시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바벨론의 처벌을 우리 볼까요? 1절입니다.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의 역사적인 모습은 2장과 14장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고대 위대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최초로 세계적인 힘을 소유한 도시였고 다니엘의 예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황금의 머리였고 세계적인 힘을 소유한 최초의 왕이었어요. 바벨론은 미래에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것은 바벨탑에서 시작하여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보게 될 것인데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적 종교적인 곳으로서 하나님에 대항하는 영적 상징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 성경에서 바벨론 할 때 그 바벨론은 영적인 하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무리로서 바벨론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도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미래에 다시 세워질 것이고, 이 바벨론에서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 환란기의 바벨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에 바벨론의 처벌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봐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이 9절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는요, 어느 대리인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용을 위해서 구별된 자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그 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시는 자를 말하는데, 그 특별한 목적, 그것은 아마 바벨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예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리아를 살펴보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사용하시기는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되어진다. 이건 여러분 사용받지만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사용받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3절에서 아시리아가 어떻게 사용됐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어떻게 바벨론이 사용될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뭐 불보듯 뻔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러나 쓰다가 버리실 도구란 말씀이죠. 4절로 가보세요. 13장 4절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바벨론이 유다 왕국과 싸우기 위하여 올 것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이 예언은 역사 너머에 있는 무엇처럼 보이고 대환란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7절에서 여러분 9절을 봐보세요. 13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뭐 환란의 때를 말하죠. 그 환란도 그냥 환란이 아니라 대환란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중에 하나님은 그분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다시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힘을 사용할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란은 고통의 시간으로 말해지는데 주님은 고통의 시간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으로 명명되는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우리 주님에 의하여 다시 예언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즉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계시록 8장 12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리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그랬는데 우리는 오늘날 심판을 향하여 움직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절 봐보세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시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13절에서 16절 이것은 우리에게 환란은 남은 자 외에는 아무도 살아있는 자가 생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환란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그 사람들만이 살아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날에 바벨론의 그 처벌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13장에서 1절로 12절에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13장 남은 부분에서는 인간의 시대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봐보세요. 보라, 은은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와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점령한 힘이 있는 두 개의 국가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미래에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여러 나라들을 꼽을 수 있잖아요. 뭐 마케도니아라든가 이집트 왕국이라든가 로마 제국이라든가 뭐 헬라라든가 뭐 대형 제국 뭐 그다음에 뭐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런 나라들도 보통 영화와 부귀를 누렸습니까? 훨씬 더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위대한 도시들은 재건되지만 바벨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영적인 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데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데 매기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천년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천년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천년설을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멸하실 도시들은 나라들은 다 멸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들 도시들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보아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13장 20절을 봐보세요.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고대 바벨론은 이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세워진 도시 아니겠어요? 국가 아니겠습니까? 고대 바벨론의 자리에 다시 도시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자리에는 세워지게 되겠죠. 고대 바벨론 도시 유적은 예언 성취의 정확성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대여섯의 고고학자들은 그들이 아라비아인들이 머물렀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곳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세워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아주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로 22절 여기까지 오늘 보고 마치죠.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 때가 가까우며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참 요런 성경 말씀만 보아도 참 그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들깨가 부르짖고 말해요. 시랑이 말해요. 여우가 그 다음에 늑대가 타조가 막 뛰어노는 그런 곳을 여러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좀 음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래의 바벨론은 지구상에서 위대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악, 적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괴팍한 왕은 그 장소를 다스리고 있고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고대 바벨론처럼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성취된 예언의 정확성 사실의 기념비적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또한 미래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어떤 것은 실제적인 역사 사건으로 어떤 것은 영적인 사건으로 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잘 구분해내는 것, 구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또 매기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